신명기 3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고 이게 이제 일명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구절인데 이걸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라 6절서부터 끊어서 제가 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무슨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가 잘 따라가 주셔야만 이 긴 본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감사절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원 이름을 제대로 다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두 농업을 위주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11월이라는 이 절기가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이러한 절기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감사절과 비슷 그 성격으로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드리는 예배고 초막절은 또는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뭐 오순절이라기도 하는데 그 오늘날의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죠. 추수를 다 마쳐 쓰고 나서 곡물을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죠.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막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특별한 나라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지금 미국의 그 동부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때 도착한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 동부에 혹독한 추위와 또 질병과 싸우면서 첫 1년을 지났을 때 그들은 102명 중 50%가 넘는 이제 58명이 첫 해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 44명만 생존해서 1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첫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농사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곡물을 나누어 주었던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기들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첫 감사 예배 때 먹었던 칠면조 고기와 그때는 야생 칠면조 고기겠죠. 감자 으깬 것, 뭐 옥수수 삶은 것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번영과 축복을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미국 사람들의 이 감사의 날은 그들이 복음을 퍼나르면서 자기들의 전통도 함께 전파해서 지금은 많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농사와 관계없이 수확이 있는 이 계절에 일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떤 교회의 전통으로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비록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번 감사주의를 계기로 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감사절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도 아니고 이 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피해가 뭐나 하면 1년에 딱 하루만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만 감사하면 내가 감사 다 했다.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날이 없으면 우리가 매주일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무슨 절기를 지켜라 했던 이 모든 절기들은 신약에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지만 이 주일의 그 의미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감사절날 열심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지만 오늘 한번 감사 드린다고 해서 난 내 할 일 다 했다. 만약에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면 차라리 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없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교회가 전통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었으므로 이날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고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글쎄 이게 뭐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노래라기보다는 글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쫙 읽은 하나의 선언문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다랐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하시나 하면 제가 아침에 붙여놨어요. 여기. 화살표 딱 옮겨놨어요. 이게 그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 딱 옮겨놨어요.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라는 데인데 이쪽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돌죠. 길게 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돌고 뒤로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요것만 건너면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갔던 이유는 여기에 블레셋 족속과 여기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해발 한 4,500m 정도 되고 여기는 해발 제로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꽤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반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모세의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항의하지 않는 것, 토달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최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는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즉 느보산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이 그래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율법의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리킵니다. 신명기가 신자가 반복할 신자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가리킨다 하는 내용인데 그 모세의 세 번 설교 중 두 번째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십계명의 내용이 동일하게 신명기에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니까 그게 두 번째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짧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화를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또 다시 한번 긴 내용의 장문의 글을 들고 들어와서 모아놓고 읽습니다. 그 읽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어찌 보면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서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섭이할 거고 이런 내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하지 왜 그 좋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길게 32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겪을 것이다. 예언의 성격을 가진 글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낭독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부터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아프닥시도 않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이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시로 적어서 왜 미리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냥 이건 추측하시면 됩니다. 정답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뭐 왜 그렇게 말씀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 모시의 아드님 되시는 그 모 기승 집사님께서 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그냥 정답을 말씀하셔서 와 제가 아주 박수 쳐드렸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용감하게.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경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그 살피면서 사실 우리의 습성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겪지도 않은 내용을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서 살았을까요? 야, 이건 정답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사기 그 뒤에 여호수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살았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감사를 드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언제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그들은 힘든 것뿐이었고 짜증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가면서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났지만 제가 읽기 너무 긴 것 같아서 저는 6절부터 읽었고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읽으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서 야 이거 뭐 하나님께서도 좀 문학에 좀 소질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치셨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훈이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것은 채소 위에 단비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앞에 연한 풀이요 맺히는 이슬이요 뭐 내리는 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다지 눈으로 볼 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채소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특별히 저 땅에서 비가 귀한 저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채소가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 진짜 물이 귀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교훈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을 내려놓나 하면 15절부터 그러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열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즉 변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지금 너희들이 이제 그러나 그런 불만을 얘기할 텐데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감사를 잊은 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모세가 또 이것도 이제 미리 행한 것이 아니라 있어진 것이 아니라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악을 행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6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우매무지한 백성은 이렇게 안 돼 있죠. 여러분 책상은 어리석고 예 지혜 없는 그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행했는데 그들은 그것 갖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나무랍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있게 하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가 너를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를 세우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좀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접어두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했을까요? 왜? 이제 어떻게 취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데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15절 보세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한데 앞에서 쭉 얘기하고 이제 쭉 이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시고 이렇게 쭉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룬이란 말은 예수론 이런 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표현대로 하니까 여수룬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이제 별명이 여수룬이에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자식을 낳으면 아이고 아이고 이 포동포동하고 이쁜 내 새끼요 내 강아지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내 백성이요 이런 뜻이라고요. 여수룬. 근데 그 여수룬이 사리찜에 그동안 잘 살았어요. 사리찜에 그 다음에 중요하죠. 발로 찼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얘기. 발로 찼다는 얘기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아주 가치 없이 여겼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감사를 잊은 백성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의 질문을 이제 우리한테 던져봐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아주 업수히 여겨서 무가치한 존재로 발로 차버렸을까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이제 나라를 이루고 잘 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잘 살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잘 살면서 먹고 살기 괜찮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두리번 이웃을 봤어요. 이쪽으로는 애굽이 살지요, 그죠? 여기 암몬 있죠, 여기 모압 백성 있죠. 쭉 두루 살면서 보는 게 여기도 딴 나라 있고 여기도 참 아주 부한 지역이에요. 쭉 돌아보면 애굽 잘 살아요, 그죠? 지금의 시리아 땅 잘 살아요. 여기 바산의 암소 얘기할 때 여기를 바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뭐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이 고원 지역인데 지금도 아주 감은 농사 많이 짓고 살아요. 전부 잘 살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때요? 허구한 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을 꼭 지켜라,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하시고 뒤돌아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뭐야? 아니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기들이? 늘 하나님께서 이 종되었던 땅이잖아요.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것은 다 옛날 이야기죠. 옛 추억이고 지금 볼 때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거든요.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펀드 잘 받아서 공부 잘하고 학위 잘 따고 졸업하고 직장도 잘 잡아. 근데 나는 가끔씩 펀드도 없어져 교수 괴롭혀 뭐 연구는 안 돼. 그죠? 뭐 그렇다고 교회는 또 안 나가자니 찝찝하고 교회는 나가야 되고 뭐 교회를 나가야 되나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특별히 이 시점에 얼마나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고 보니까 안 믿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느껴진 거예요. 믿는 나나 안 믿는 쟤나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믿는 뭐야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찼어요. 예.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두리번 그리고 이웃 우상들을 보니까 그냥 제사 한번 드려주면 되거든요. 아 저렇게 제사 드리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우상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이었어요? 옆에 있는 우상 신들을 언제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다 사진으로 다 발견되는 것 이렇게 보여줘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신한테 저렇게 절하면 풍요롭고 잘 사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돈 섬기는 거죠, 돈. 하나님 안 믿어도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보단 돈이 좋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었죠.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는데,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를 잊었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조건을 소유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한테 있고 없는 것을 근거로 갖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자체가 별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감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이거부터 보죠. 뭐가 졌나? 그죠? 가진 게 있나 없나? 그것도 보잖아. 나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는가부터 늘 우리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가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거든요. 저쪽 보면 안 믿는 저 친구도 뭐 사는데 나랑 똑같이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 하면요. 6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얘기고 하나님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어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 출애굽 때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과연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지가 우리는 너무나 오래예요. 아예 그것에 대한 감사는 애시단초 아예 저 먼 기억 장롱 속에 집어넣고 지금 늘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예? 나한테 뭘 해주셨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이제 8절, 9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열국이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눌 때에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얘기는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나눌 때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너희들은 내 것이다.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10절서부터 이야기합니다. 10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읽으면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수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다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오셨도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만 나열한 것 같지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디를 보시나 하면요. 11절에 10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황무지,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면 우리들의 바람이라면 그런 것을 안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를 하셨지만 그들은 어느 길을 갖게 하셨냐면 짐승이 부르짖는 길을 걷게 하셨고 황무지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아시죠? 이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적당한 시기 되면 그 둥지에 앉아서 어미의 먹이 받아먹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막 그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쳐서 새끼들로 하여금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밑이 내려가서 날개로 그것을 받아요. 받아서 자꾸 날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어미야 알고 그렇게 했겠지만 당하는 새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죠? 좀 안주하고 싶은데 안주하게 놔두질 않고 막 밀어내서 강제로 떨구게 만들고 떨어질만 하면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시죠. 13절 여호와께서 그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왕이면 좋은 데서 빨게 하시지 굳은 반석에서 이게 얼마나 이 지금 표현이 앞뒤가 안 맞는 상반된 표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이제 심각한 거죠. 그죠? 반석에서 꿀을 빤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농사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땅의 높은 곳을 다니고 다시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 더 이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하찮게 여겨졌어요. 뭐 해주시는 것도 없고 인도함을 안 받는 저들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 갖고 감사를 해야지? 하고 감사를 다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느냐? 나를 좀 생각해 봐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이것은 적지도 않은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거든요. 진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만홀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가치 없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라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반응. 예를 들면 시험 때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부터 내려놔요? 예배드리는 것부터 내려놓잖아요. 예배부터 빠지잖아요.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배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 포기하면 잘 될 것 같지요. 공부가 더 낫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 뭐. 아무래도 공부 더 했으니까. 그죠? 제일 먼저 예배부터 내려놓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6.25 때든지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앞에 조상들한테 물어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잘 살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좀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좀 힘들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제일 무가치한 것부터 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배가 파산되기 직전이다. 그럼 빨리 버려라. 그럼 뭐부터 버려요? 가치 없는 것부터 버리잖아요. 여러분도 뭐부터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부터 버릴 것이다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의 이유를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은 감사의 조건을 소유해서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를 책임에서 찾는다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았느냐. 너를 택하고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온전히 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뭐예요? 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늘 주머니에 있느냐 없느냐, 손에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따져서 이것 없으면 하나님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진짜 사람 같으면 발로 차버릴 것 같아요. 구약의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3자의 입장에서 읽을 때 화가 나요, 화가 나. 저는 군대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랬어요.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깨졌죠. 그게 바로 나구나 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다고요. 무엇을 갖다 대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한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없으면 하나님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말씀하신다고요? 책임을 갖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책임한 어머니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아기 양육하는 때가 가장 어린아이 때 막 부모님들이 집중할 때잖아요. 이게 보면은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가 키울 때보단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때 막 사탕도 주시고 애들 좋아하는 거 막 먹였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사탕도 안 먹이더라고요. 단 것도 안 먹이고 특정 기간까지는 안 먹여야 된다고 막, 그 애가 달라 그러는데도 막 잔인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애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 얘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부모들이 그 짓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죠? 여러분, 임신하시고 왜 커피 안 먹어요? 그 맛있는 커피를. 애한테 영향 갈까 봐 안 먹잖아요. 책임이잖아요, 책임. 책임을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애만 입 다물고 놀아준다 그러면 막먹이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그 심지어 목까지 먹여요. 감기약도 먹이잖아요. 먹고 자주니까. 자주면 내가 시간을 가지.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입에 좋다고 막 먹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아픈 거 알지만 안 주고, 필요하지만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보지 않고 네 손 안에 든 것만 보느냐. 이 말씀을 하고 경고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어떤 것에서 찾으셨습니까? 뭐 감사헌금도 다 준비하신 줄 아는데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셨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야지, 혹은 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엄밀히 말씀드리죠. 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가 아니라고. 그런 마음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요. 거기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는 꽉 차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 오늘은 그 찬송을 안 했는데 앞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찬송을 연주했어요. 장미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인지 알기 때문에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우리 장미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 사방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책임하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좋은 말만 이렇게 막 나불거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한번 좋은 말 해야지 그러고 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책임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범사에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믿음으로 걸어보세요. 주어진 상황에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기에 제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기 유학 1, 2년 갖고 판가름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초입제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신가를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확인을 안 겪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안 겪고 넘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일을 못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것을 경험시키신다니까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게도 만드신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치고 놀라운 것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나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 나가게 만든다니까요. 그 과정을 한 번씩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가진 것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 갖고 감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진 것 갖고 나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책임에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모세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후위에서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업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